in Korea.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연맹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입니다. 이날 아바스 수반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메시지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락을 받을 경우 그는 나와 협의했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동평화 구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예루살렘을 팔아넘긴 사람으로 기록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랍연맹도 팔레스타인 아바스 수반의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아랍연맹은 중동평화 구상이 팔레스타인의 염원을 조금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미국이 이를 실행하도록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건국이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영토를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트럼프 현 대통령과 맞붙을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3일 아이오와주에서 첫 경선을 치릅니다. 현재 11명의 민주당 후보 중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피트 부티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이렇게 네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토요일인 2일 아이오와주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선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3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시작으로 올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일정을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361명, 감염자는 17,000명 이상이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3일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의 수가 지난 2003년 사스 때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새로운 병원을 건설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족한 의료진을 파견하고 의약품과 식료품 등 물자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26개국에서 179건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중국 이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수년 만에 최고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인 3일, 상하이 지수와 선전 지수는 지난달 24일 이후 각각 7.7%와 8.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두 거래소에서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총액은 4,4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상하이 지수의 이번 폭락은 지난 2015년 블랙먼데이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위안화의 가치도 1.6% 하락하면서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겐트에서 압둘라지즈 카밀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안보 문제와 국가 간의 경제통합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이 국가들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 상황, 인권 측면에서 어떻게 그들 자신의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밀로프 외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조율하며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즈베키스탄의 종교 자유와 노동, 인권, 언론의 자유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1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위구르족 등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의 망명을 받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고위 외교관이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일 테헤란을 방문합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테헤란에서 중동 현안과 이란 핵합의 유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렐 대표는 이틀간 머무르면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 등을 만날 계획입니다. 보렐 대표는 지난 1월 16일에도 인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자리프 외무장관을 만나 핵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살되자 더 이상 우라늄 농축액 한도를 준수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맺은 합의에서 핵개발 중단을 약속했었습니다. 대신 미국 등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핵합의에서 돌연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지난 2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슈퍼볼 경기가 열렸죠. 슈퍼볼은 미식축구 결승전으로 많은 미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54회째를 맞은 올해의 슈퍼볼 경기에서는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샌프란시스코 49ers를 31대 20으로 누르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치프스가 슈퍼볼 정상에 오른 건 50년 만의 일인데요. 그런데 이번 슈퍼볼은 경기 내용도 극적이었지만 광고 전쟁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 경선에 도전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볼 TV 광고에 각각 약 1,1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전 시장은 총기 사고로 사망한 20대 남성의 어머니가 등장해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60조짜리 광고를 내보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사범 처벌을 대폭 완화해 흑인 표심을 자극하는 광고와 경제 성과를 나타내는 30초짜리 광고 두 개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슈퍼볼 광고 단가는 30초 기준으로 약 560만 달러로 많은 업체들이 약 1억 명의 슈퍼볼 팬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인상적인 광고로는 한 남자가 아내를 회상하고 떠올리는 모습을 담아 눈물을 자아낸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의 광고가 꼽혔고요. 과자 업체 치토스는 미국 가수 MC 해머가 등장해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과자 업체 도리토스는 중견 배우 샘 엘리엇과 래퍼 릴 나스가 등장하며 흥을 돋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오늘 진행되는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대회에 맞춰서 준비한 미국 대선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조 월시, 윌리엄 웰드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은 현재 18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구름 많고 평안남도와 황해도, 함경도 남부는 낮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6도에서 0도, 신의주는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청진 지역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리말의 노래입니다. 돌아서서 자세히 보세요. 그녀의 얼굴에 당신의 꿈이 있어요. 무엇이 될지 꿈을 꾸세요. 무지개 위에 끝없는 이야기에 해답이 있어요. Never Ending Story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춘제 연휴 이후 10여일 만에 개장한 중국 증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폭락했습니다. 한편 중국 밖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흉기 난동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테러 관련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서 신임 총리 지명자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증권시장이 오랜만에 문을 열었는데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일간의 춘제의 연휴 이후 3일 다시 문을 연 중국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9% 안팎으로 폭락했습니다. 장이 마칠 때는 소폭 회복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상하이 지수와 선전 지수는 춘제 연휴 전인 지난달 24일 이후 각각 7.7% 또 8.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이 두 거래소에서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총액이 4,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이날 상하이 종합지수의 낙폭은 중국 증시가 큰 하락세를 보이던 지난 2015년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입니다. 사실 중국 증시의 이번 폭락은 어느 정도 예상됐는데요. 이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중국이 춘제 연휴를 보내는 동안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의 주요 증시가 모두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이번 하락폭은 이 충격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주가 폭락을 예상하고 이미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이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단기 금리를 내린다고 밝힌 건데요. 또 금융권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500억 위안, 미화로 약 220억 달러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앞으로 인민은행이 시장에 투입할 자금이 총 1조 2천억 위안, 그러니까 약 1,7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사이 이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을 유지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큰 것 같군요.
네, 이 중국의 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일부 전문가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타격이 지난 2003년 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ARS 발생 당시의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단기적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 동안에도 우한 폐렴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3일 현재 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361명, 감염자는 17,000명 이상이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지난 2003년에 이 사스 때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겁니다.
중국 이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월 3일 현재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해 27개 나라와 지역에서 182건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중국 이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환자가 발생했고요. 미국에서는 지난 주말 확진자가 3명이 늘면서 총 11명이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군요.
네, 하지만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공포에 빠질 이유는 없다며 미국 내에서는 위험도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보건 분야 전문가와 의료진 파견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에 지원을 제한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미국이 특별한 조처에 들어갔죠.
네, 미 국토안보부가 2일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는데요. 항공사들은 모든 승객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인 14일 이내에 이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어봐야 하고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미국인의 경우에는 당국이 지정된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해서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14일 이내 중국에 체류했던 이 외국인의 입국은 잠정 금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앞서 중국 체류자의 입국을 금지했다며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의 이런 조처가 나쁜 선례이자 과도한 조처라면서 중국은 전면적이고 엄격한 방역 대책을 시행했고 이는 국제 보건 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인이나 중국 체류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처가 미국만의 움직임은 아니라고요?
네, 이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이나 중국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하는 한편 중국 항공편의 운항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근원지인 우한에 새로운 병원이 문을 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 우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병원을 완공했습니다. 우한이 봉쇄된 지난달 23일에 이 건설에 들어간 이후 열흘 만에 병원을 지은 건데요. 허선산 병원이라고 이름 붙은 이곳은 1000개 병상에 중환자실 등 이 각종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고요. 3일부터 바로 환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또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 남부의 스트레텀 지역에서 2일 한 남성이 가짜 폭탄 장치를 몸에 두른 채 칼부림 난동을 벌여서 두 명이 칼에 찔렸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숨졌는데요. 영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와 연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용의자가 테러 모의 혐의로 복역했던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루시 돌스 영국 경찰 부처장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수대시 암만이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연루돼서 복역하다가 이번 사건 발생 직전에 출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만은 지난 2018년 테러 도구와 관련 문건을 소지하고 유포한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칼에 찔린 사람은 두 명이고요. 한 명은 날아온 유리 파편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칼에 찔린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병원에서 바로 퇴원했고요.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현재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부상자들과 신속하게 대응한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이 런던 브리지 테러 등 연이어 이 테러 사건이 발생한 점을 들면서 테러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존슨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11월 말에 이 런던에서도 이 테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우스만 칸이라는 남성이 런던 브리지 인근에서 흉기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캠브리지대 졸업생 두 명이 목숨을 잃고 세 명이 칼에 찔렸는데요. 이 칸은 용의자 칸은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군요.
네, 이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이날 사건이 종료된 뒤 이 긴급 구조대가 신속하고 용감하게 대응했다고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분자들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삶의 방식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코 이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라크에서 신임 총리 지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군요.
네, 지난 1일 무함마드 알라위 전 통신부 장관이 이라크의 새 총리로 선임됐으나 지난해 12월 초 아딜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사퇴한 이후 정파 간의 이견으로 공석이었던 자리가 채워진 건데요. 하지만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신임 총리에 반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위대는 알라위 총리 지명자가 정당들이 선출한 정당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란 건데요. 시위대는 그동안 아무런 정파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총리를 원했었습니다.
알라위 지명자가 정치권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다고요?
네, 특히 의회 내 최다 정파인 알하이룬을 이끄는 이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알사드르는 이라크 시아파 성직자이자 정치 지도자로 이 추종자들이 많은데요. 시위대 내에서도 알사드르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다 보니 시위대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사드르는 추종자들에게 시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지만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는 반정부 중심지인 반정부 시위의 중심지인 이 바그다드 타흐리르 광장 주변에 X자로 칠해진 알라위 지명자의 초상화를 내걸 맞습니다. 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시아파 도시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정치권의 부정부패 척결, 경제난 해소 등을 요구하면서 넉 달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5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의 요구에 따라 총리도 사임했던 거죠?
네, 이 이라크는 지난 2018년 5월에 총선을 치렀지만 이 부정선거 논란으로 5달 동안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다가 그해 10월이 돼서야 이 압둘 마흐디 총리를 지명해서 새 정부를 출범시켰는데요. 하지만 압둘 마흐디 총리는 결국 1년 만인 지난해 12월 1일에 사임했습니다.
그럼 알라위의 총리 지명자가 곧 새 정부를 꾸리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 알라위 지명자는 한 달 안에 정부를 구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라크 의회가 현재 이 정파 간의 분열로 의견을 모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알라위 신임 총리 지명자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알라위 지명자는 시위대의 요구대로 정파와 파워를 초월한 정부를 구성한 뒤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정가에서는 알라위 지명자가 정파 간 분열에 휘말렸던 전임자들과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라크 신임 총리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라크와 함께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은 알라위 신임 총리 지명자를 적극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란은 이라크의 독립과 주권, 민주주의 그리고 미군의 이라크 철수를 요구하는 이라크 정부와 국민의 합법적인 요구를 지지하는 연장선에서 이 알라위 총리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는 이라크 정부가 문제들을 극복하고 민감한 시기를 잘 통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11월 미국 대선의 첫 예비선거가 3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최종 표결이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된다는 소식,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이민을 제한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대선 예비선거가 시작되는군요.
네, 3일 아이오와주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코커스를 개최합니다. 코커스라 그러면 해당 지역 당원대회를 말하는데요. 네. 11월에 맞붙을 양당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 이제 지역별로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후보 선출 과정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한 사람이 사퇴해서 모두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지율 선두를 아이오와에서 다투고 있는데요. 네. 그 외에는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그리고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까지 다 해서 5명이 주요 주자들입니다.
아이오와 민주당 당원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당원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해서 지지할 예비 후보를 호명하게 됩니다. 이런 당원 모임이 이날 주 저녁에서 1600개 이상 열리는데요. 학교 식당이나 지역 주민센터 또는 이 공인된 가정집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각각 다른 모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으려고 요 미국 동부 시각으로 저녁 8시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1600여 개 모임에서 지지를 많이 확보한 후보가 아이오와에서 승리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당원대회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후보를 지지할 대의원을 정하는 건데요. 이 아이오와에서 뽑을 대의원들 수가 모두 41명입니다.
대의원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일단 자기 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이 전국 규모 공식 행사가 이번 여름에 열리는데 이걸 전당대회라고 하죠.
네.
아이오와주 대의원들이 이 행사에 주대표로 나가서 대회에서 정했던 예비 후보한테 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전국에서 총 1,991명 대의원 지지표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15% 규칙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 지지표가 전체의 15%에 못 미치면 무효 처리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두 번째 선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선택이 누구한테 더 많이 가느냐가 전체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5% 이상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 후보들이 누굽니까?
예, 현지 언론 정황을 보면요. 바이든 전 부통령하고 샌더스 의원, 워런 의원, 부티지지 전 시장이 꼽힙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5명 주요 주자 외에 이 클로부처 위원을 뺀 나머지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들 4명 중에 클로부처 위원 지지표를 흡수하는 사람이 아이오와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해 민주당 당원대의 규정이 변경된 부분도 있는데요. 4년 전 대선 당시에는 이 두 번째 선택 결과까지 반영한 이 최종 투표 결과만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반영 이전과 반영 이후 수치를 모두 공개하기로 됐습니다.
대선 후보를 뽑는 각 당 경선 과정에서 항상 아이오와 예비선거 결과에 눈길이 집중되는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예비선거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유권자들도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초기 아이오와주 같은 데서 나오는 예비선거 결과를 보고 마음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오와에서 좋은 성장을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선을 제압하는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오와에서 이긴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데요.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1972년 이래 9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예비선거 과정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코커스가 있고요. 또 프라이머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라이머리는 당원대회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일반 투표입니다. 오는 11일에 미 북동부 뉴햄프셔 주에서 이 프라이머리가 진행되는데요. 이어서 22일에 민주당이 네바다주에서는 코커스를 열고요. 29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이 프라이머리를 진행합니다.
지역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후보 선출 과정이 계속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 다음 달 3일에는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예비선거가 진행되는 슈퍼 화요일이 이어지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를 비롯해서 14개 주에서 이날 프라이머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과 4월, 5월에도 주별로 프라이머리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예비선거가 진행되는 겁니까?
6월 초까지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뽑힌 대의원들이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모여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전당대회를 치르고요. 여기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습니다.
그럼 공화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후보 선출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아이오와주에 와서 유세를 벌였는데요. 다만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뭐 이 예비선거를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요 공화당 정당대회는 오는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에서 열립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예정이죠?
네, 3일 상원에서 최후 변론과 결선 토론이 진행되고요. 오는 5일에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최종 표결이 진행됩니다. 3일 오전에 민주당 소속 탄핵소추위원들이 나서 발언했고요. 현재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나서서 최종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요 변론이 끝나면 상원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결산 토론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발언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이날 오전 소추위원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애덤 시프 탄핵소추위원 대표 말 한번 들어보시죠.
Donald Trump has betrayed his oath to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But it's not too late for us to honor ours.
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이를 바로잡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쉬프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패스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 고문은 요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시폴로니 고문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The key conclusion, we believe the only conclusion based on the evidence and based on the articles of impeachment themselves and the Constitution is that you must.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가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라면서 탄핵을 기각하고 이 문제는 유권자들 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각이 우세하죠?
맞습니다. 뭐 이변이 없는 한 기각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탄핵 가결 정족수가 67명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하고 무소속 모두 찬성 투표를 해도 47표에 불과하죠.
네.
거의 20표가 모자라는데요. 공화당에서 2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9월 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조사 개시를 공식 선언한 뒤로 넉 달 넘게 이어진 탄핵 국면이 이제 종료되는 건데요. 탄핵 조사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이 발단이 된 거였죠.
네, 작년 7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 통화가 전 부통령 부자의 현지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정보기관 감찰기구에 제보를 했고 그래서 의회에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이런 통화 내용이 문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영향력을 끌어들여서 이걸 올해 7일 대선에 이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자로 거론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하원은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9월 말부터 조사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바 있었습니다.
하원 탄핵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비공개 증언 청취 자료 검토에 이어서 청문회가 열렸죠. 증인들은 주로 대부분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탄핵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12월에 하원이 이 권력남용과 의회 업무반해 두 가지 혐의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탄핵안이 상원에 넘어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넘어오는 절차가 지체됐는데요. 상원 탄핵 심판 전에 추가 증인 채택을 확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과 반대되는 공화당 입장이 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끌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왔는데요.
네.
하원에서 보는 소추위원이 유죄 변론, 대통령 변호인 측이 무죄 변론을 각각 펼쳤습니다.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유죄와 무죄 입장이 맞선 거네요.
그렇습니다. 소추위원들은 유죄를 확정해달라고 배심원인 상원위원들한테 호소했고요. 대통령 변호인단은 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변수가 될지 주목이 됐었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민주당 측 요구가 있었지만 31일에 관련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6개 나라 국민들의 미국 이민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했죠.
네, 최근에 공개된 규정인데요. 나이지리아, 에리트레아, 탄자니아, 수단, 그리고 미얀마와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새 규정이 오는 21일부터 발효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새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군요.
그렇습니다. 미얀마라 그러면 태국, 중국하고 접했고요. 키르기스스탄은 구소련 공화국 가운데 하나로 중앙아시아에 있는데요. 이 두 나라를 뺀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민 비자라고 하면 일반 비자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네, 이민 비자라 그러면 미국에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살려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이런 이민 비자는 학생들한테 주는 학생 비자나 단순 방문 목적으로 하는 방문 비자나 관광 비자하고는 성격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럼 이번에 포함된 6개국 국민들에게는 이민 비자 발급이 모두 금지되는 건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미얀마,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사람들한테는 방금 말한 대로 일절 이민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당과 탄자니아 사람들은 이른바 이 영주권 추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 해 5만 명 정도가 이 영주권 추첨 제도의 혜택을 받는데요. 이 새 규정에 따라 수당과 탄자니아 사람들은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이 이들 6개 나라 출신 국민들의 미국 이민을 제한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령 뭐 테러를 지원하거나 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 여권 보안 체계가 허술한 나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이런 이유로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한 나라가 이미 있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2017년에 7개 나라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 규정으로 제한 대상이 늘어나서 모두 13개 나라가 됐습니다.
새 규정은 이민 비자가 아닌 비이민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나 단기 취업 비자,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한테 발급해주는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 새 규정이 시행이 되면 내년에 약 12,000명 정도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규정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번 규정에도 예외 항목이 있나요?
있습니다.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 본국에서 특별하게 고초를 겪게 될 사람들은 이 규정 적용 대상에서 예외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수줍은 소년이라고 말하던데요. 하나, 둘, 셋을 셀 테니 내게 와서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1, 2, 3 들어보시죠. 올해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 전국이 시작됨을 알리는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대회가 2월 3일 진행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날 아이오와에서 대선에 나갈 후보를 뽑는 경선을 시작하는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아이오와 코커스 관련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6차례에 걸쳐 아이오와 경선에 나오는 두 당 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조 월시, 그리고 윌리엄 밀드 후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화당 유력 주자, 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올해 73세로 현직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많은 사람의 예상을 깨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일반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에게 300만 표 가까이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 승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를 졸업했고 오랫동안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 명성을 쌓은 뒤엔 한때 TV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5년 공화당 경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듬해 7월에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선거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였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중점 현안.
국내 현안 중에는 먼저 이민 개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President Trump at the southern border seeking to deliver on his central campaign promise of a border wall with Mexico.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이민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대통령 재직 기간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이 장벽 건설에 반대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장벽 건설에 전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민 허용 요건을 기존 가족 중심 체제에서 능력 평가 체계로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이민 개혁과 함께 건강보험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빼놓을 수 없는 현안입니다.
We're going to repeal and replace Obamacare and get states the flexibility that they need to make the end result really, really good for them.
그는 대통령이 된 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체제인 오바마 케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면 집권 2기에도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총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Police say the suspected gunman hijacked a U.S. Postal Service mail vehicle and drove between Odessa and Midland in West Texas, randomly firing at people.
총기 난사 사건이 날 때마다 총기 규제 강화 방안으로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부 시행 방안에 있어서는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32 years later,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the U.S. is suspending its treaty obligations.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백악관에 있으면서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국제 협약에서 탈퇴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은 이란 핵 합의와 파리 기후 변화 협정 그리고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하거나 파기했습니다. 또 공정무역을 내세우며 중국과 한국, 일본, EU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거나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일부 철수시키는 등 가급적이면 대외 분쟁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몇 가지 질문.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몇 가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Robert Mueller will testify before two U.S. House committees about his report on Russian interference in the 2016 election.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때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특검 수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를 기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직 라디오 진행자 조 월시.
조 월시 후보는 올해 58세로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Today I'm declar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it's time to be brave. 강경 보수 세력 티파티 출신인 월시 후보는 지난 201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져 첫 번째 임기만 마치고 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The story continued today. One of the congresswomen, Rashida Tlaib out of Michigan. Israel Today came out and said if she wants to come into Israel.
그 뒤 월시 후보는 지난해 8월 공화당 경선 출마를 선언하기까지 보수 성향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로 일했습니다. 월시 후보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했습니다. 그는 과거 민주당 소속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이슬람교도나 반역자로 불러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시 후보는 나중에 이런 발언을 후회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월시 후보의 중점 현안.
월시 후보는 티파티 출신답게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I'm Joe Walsh. You've probably heard a little bit about me. In Washington, I sleep in my office. I come home every single weekend.
그는 천문학적 규모인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월시 후보는 행정부 권력도 더 제한하기를 원합니다.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남부 국경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월시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 불법 이민 문제가 더 나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많은 후보가 언급하는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 건강보험 체계에 반대합니다.
We have someone in the White House who we all know is unfit. Someone who lies virtually every time he opens his mouth.
월시 후보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경선에서 패배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당 출신 윌리엄 웰드.
뉴욕 태생인 윌리엄 웰드 후보는 올해 74세로 매사추세츠주 검사장과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One man had the courage to stand up and fight. A crime fighter appointed U.S. attorney by Ronald Reagan. Bill Weld ran for governor.
2020 대선을 맞아 그는 공화당 안에서 가장 먼저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웰드 후보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자유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사회 기본 구성 원리로 삼는 정치 철학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외된 중도파와 보수 주류를 대변하는 목소리라고 설명합니다. 웰드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발언을 나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공화국 체제에 위험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웰드 후보의 중점 현안.
웰드 후보는 조 월시 후보처럼 작은 정부를 선호합니다.
Millennials and the Gen Xers, they're going to pay the bill for all the excessive things that are being done in Washington. They're going to pay the bill for the $1 trillion a year deficit spending.
그는 이를 위해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연방 정부 예산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산을 줄여 나라 빚을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산 축소와 함께 세금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기존 오바마 케어를 수정 보완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체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줄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Fiscally conservative, we're worried about taxpayers' money, but socially we're embracing and we're welcoming.
공화당 내 다른 경선 주자들과는 달리 웰드 후보는 이민 개혁 문제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쉽게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네, 2020 아이오와 코커스 특집.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조 월시, 그리고 윌리엄 웰드 후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기사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Shanty, S-H-A-N-T-Y, Shanty. Shanty 하면 조잡하게 지어진 작은 건물, 흔히 떠올릴 수 있는 판잣집을 뜻합니다. Shanty means a small, crudely built shack. 그럼 Shanty Town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관련 VOA 기사 한번 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Listen carefully.
It's a common sight in Los Angeles. Thousands of people living in tents on the street. These are budding shanty towns, says one analyst.
These are budding shanty towns. Shanty town. Shanty가 판잣집이니까 shanty town 하면 판잣집들이 모인 town, 지역. 즉 다시 말해 shanty town은 판잣촌 혹은 빈민가라는 뜻이 됩니다. Shanty town means an area in or near a city in which poor people live in a small, badly built house. Shanty town. 예문 한번 다시 볼게요. It's a common sight in Los Angeles. 이것은 로스앤젤레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이 living in tents on the street,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사는 것. These are budding shanty towns. Budding 하면 피어나는, 싹트기 시작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budding shanty town 하면 피어나는 빈민가, 즉 빈민가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Says one analyst, 한 분석가, 전문가가 말합니다. 예문 한번 처음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It's a common sight in Los Angeles. Thousands of people living in tents on the street. These are budding shanty towns, says one analyst.
오늘의 표현 shanty, 판잣집, shanty town, 빈민가. 이 표현이 들어간 기사 찾아보며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목소리)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오랜 방황에 지친 남성이 고향으로 돌아가길 갈구하는 내용의 노래 데이비드 소울의 Silver Lady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 time I slip and slide a little further down, I can't blame you if you won't take me back. After everything I put you through, but honey, you're my last hope, and who else can I turn to? Come on, Silver Lady, take my word. I won't run out on you again. Believe me. Oh, I've seen the light. It's just one long night without a you. Was the sweet love I had with you.
Voice of America. VOA.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